대학 시절 읽었던 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개념은 딱 기억이 남아요.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그런 철학 개념인데 그게 제 가슴속에 콱 와서 박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양질 전화의 법칙. 이게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요. 또 질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이 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기업에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되겠죠.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서 이 판매량이 계속 성장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뛰어나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겠죠. 양질 전화의 법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교회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지요. 자,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장한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전체적으로는 정체성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성도도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이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요청받게 되겠습니까? 질적인 변화. 그렇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 더 온전한 성도의 삶의 질,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자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옛날의 방식으로 계속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양질 전화의 법칙에 비춰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도약하려면 양적인 개념에, 양적인 성장에 자꾸 집착하는 것보다는 바로 질적인 변화, 질적인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과 질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반대되는 상반된 속성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싼 게 비지 떡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질이 아주 고급화되면은 양은 적어질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분야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양과 질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과 제리 포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경영서적 한 권을 냈습니다. 영어로는 Built to Last, 지속적인 기업을 만들려면 이런 건데 한국말로는 좀 쉽게 번역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 소위 50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의 그 성장 원리, 그 비밀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 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흥미있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뭐냐면 그러한 소위 비전 기업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흑백 논리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나 상반되는 속성들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실천하고 적용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 or B, 이것 또는 저것 이렇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A and B, A도 취하고 B도 취해서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통합적 사고방식이 그런 기업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사회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사회 공익적인 기업 이념을 또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의 공익성과 기업의 이윤 추구,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속성 같습니다. 그러나 탁월하게 사랑받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들을 다 추구하고 다 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통합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동양사상이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체가 되는 히브리 신앙, 히브리적 사고방식 속에는 이 통합적 사고방식이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경영 전문가 스코트 피트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능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뭐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그 두 가지 모두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위 1급 지능,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면서도 또 성공할 수 있는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참 성품이 좋을 수 있는가?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합된 사고방식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게 보이는 속성이나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균형 있게 하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통합해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 뒤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하고 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상반된 속성을 통합해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또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담대하면서도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반된 속성들을 다 통합해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영향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핍박과 고난, 우리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허락해 놓으시고 결국은 앞으로 장차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영업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awesome God, 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요한한 그런 지혜나 사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지혜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양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기도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도의 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질. 기도의 질은 무엇에 대한 반성이요, 무엇에 대한 평가입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질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전에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응답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기도의 양에 대한 가르침이 많을까요? 기도의 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을까요? 예, 기도의 내용, 즉 기도의 질에 대한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지 저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제로 설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의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기도의 질 못지않게 기도의 양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기도,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질과 기도의 양을 다 충족시키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향에 연기가 많이 담겨있는 그러한 금향로를 이렇게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으로 된 제단에다가 그 향을 금향로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럼 이 계시록 5장과 8장에 각각 향이 가득 차 있는 금 대접과 금 향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향이 가득 들어차 있는 금 대접과 금 향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보고 또 그 말씀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물론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향로나 금대접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금향로나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되는구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그래도 내가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해도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도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체계로 기도하는 곳을 가보세요. 전부 다 향을 사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어때요? 뭐 이렇게 뭘 빌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마카오에 한 사원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너구리 잡는 굴속 같아요. 얼마나 각 방마다 향불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요. 완전 숨 막혀서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요, 향도 팔뚝만한 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사람 굵기만한 전봇대만한 향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향불이 타가지고 연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빌고 절하고 이러는데 다 무엇을 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 다 뭘 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소원 성취.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향기롭다 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과연 누구한테 지금 엉뚱한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악취나는 기도의 향을 누가 즐기면서 그 향을 맡고 있겠느냐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회막 안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불사를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나 저 천상에서 드리는 완성된 예배의 그림자요, 모형의 모습입니다. 향을 사른다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그 향단에다가 향을 사를 때 그 사르는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재료가 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은 다음에 그것을 유향, 기름향에다가 또 다시 합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곱게 빻아가지고 향을 만들었던 거예요. 가루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합향은 뭐냐? 홍해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질 종류입니다. 이거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 향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개 껍질을 빻는다. 기도의 향에 있어서 일종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을 빻아서 깨뜨려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향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것은 뭐냐? 떼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진액이 흘러요. 그 진액을 모은 것이 바로 이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상처를 내어서 향을 낸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희생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뭐냐? 이것은 인도산 고무나무의 진액에서 채취한 진액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그 향냄새가 아주 강하고 고약합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이거는 벌레를 쫓아내거나 소독을 할 때 쓰는 향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이 풍자향이 다른 향들과 결합되어지면 다른 향 냄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좀 냄새가 고약하지만 이 세 가지 향을 섞은 다음에 그걸 기름 유향에다가 버무리고 다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곱게 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은 어때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지요. 죄를 멀리하지요. 그리고 자아를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드려지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의하면 이 향을 제사장들이 언제 드리느냐 하면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그 성막에 성소에 등불을 관리합니다. 기름을 붓거나 또는 심지를 도두거나 해가지고 늘 성막이 이렇게 그 일곱 등불이 켜져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그때마다 등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분향을 또 하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불 위에 향을 두면 이게 어때요? 계속 이렇게 향 냄새가 풍기겠지요.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이동할 때 그 성막 성전에서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니까 그 성전에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여러분 중에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야 이거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은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꼭 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의 기도 생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해, 기쁨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생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수고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낙이요, 즐거움입니까? 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뭡니까? 이야. 대단한데요? 여러분 저하고 닮았네요. 저도 제 인생의 최고의 낙, 최고의 즐거움은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목회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더 나은 안식이고 더 나은 낙이고 더 나은 즐거움이고 더 나은 축복인 거예요. 왜? 죽도록 살아가는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니까 이럴 때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가 낙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데모하듯이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쳐들어갑니다. 그런 기도, 막 분노에 찬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의 향을 아름답게 맡겠습니까? 아름답게 응답하시겠어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바울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답니다. 항상. 당연하죠. 기도가 기쁨이고 낙이니까. 기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생각하면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결혼도 못했지요. 몸은 아프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순교할 상황에서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향해서 기뻐라,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가지고 절대로 그 내면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절대 행복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놀라운 기도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의 깊은 비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소위 예수 안에서 절대 행복한 신앙의 경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 이상 새벽과 저녁에 계속 분이엘 기도회 해왔잖아요. 예?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또 어때요? 뉴 분이엘 기도회. 이제 또 하루에 세 번 한답니다. 그 세 번 다 이렇게 여러분 참여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영적인 몸 만들기, 기도의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관심은 있지만 참여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6월 이후로는 자율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기도에 헌신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기도의 분량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차제에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두 분의 성도님이 각각 자신들이 꾼 꿈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한 분이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큰 드럼통 같은 물통이 있더랍니다. 그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계속 꿈속에 생각했는데 그 드럼통 곁에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드럼통에 물이 한 3분의 1점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분이 꿈에서 깼대요. 근데 또 한 성도가 보내준 메일에는 이분이 꿈에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 제가 어떤 큰 와인잔 같은 금으로 된 앞에 서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크더래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붙잡고 들려고 하는데 그분이 꿈속에서 야, 우리 목사님 저 들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대. 너무 잔이 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번쩍 들더래요. 보니까 물이 거기도 3분의 1점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잔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데,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제가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물이 3분의 1 다 들어있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신령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준 꿈인지 여러분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요 설교자였던 영국이 난 스펄전 목사님, 놀라운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부흥과 또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능력과 부흥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지하실에 가보라고. 그러면 적어도 좋게 300몇 년 성도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이 소원을 응답하기 위하여, 이 소원에 화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향기. 어떻게 우리가 향기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쉬지 않고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한번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의 질과 양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채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대접과 금향로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